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조금씩 읽어보고 있고 이제 24장의 짧은 장의 말씀을 또 읽어 싸우니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은혜, 깨닫는 은혜, 또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또 듣는 모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주시고 성령의 깨우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항상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24장 말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짧은 장입니다. 언약서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부터 다시 좀 읽어봅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은 형이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자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두 아들은 죽었고 이게 나답과 아비후 아직 죽기 전인가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큰 두 아들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율례 때는 율례, 계명, 규례, 율법 비슷한 동의어들이 많은데 이게 율례라는 미슈파팀이라는 말은 판단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는 율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미슈파팀 판단들 쇼파트라는 말이 판단한다, 심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샤파트, 미슈파팀, 판단들. 그래서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28장에 그렇죠. 28장에 가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네 명이 아들인데 지금 나답과 아비우의 두 명만 여기에 언급이 돼 있고 이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불이 나와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그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함께 하고 나중에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 올라와 아마 산 중턱에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백성은 산 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들, 판단들을 백성에게 고하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들, 율례, 판단들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의와 불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이냐, 불의냐, 선이냐, 악이냐, 그것을 우리가 늘 판단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부패성과 무능력함 때문에 그 대답대로 실천치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때로부터 계속 광야 40년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그 생활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그 이후도 몇백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실패하는 역사, 계명 순종하지 못한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될 터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이 문제죠.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할,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또 연약성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와 더불어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속에 거하신, 그걸 내주라고 하죠. 내주하심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몸에 죄악된 욕구와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의 성령으로 몸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 곧 성화의 길이다 보입니다. 성화의 길은 성령으로 우리 자신의 죄성, 몸의 죄성, 우리의 육신적 죄성, 죄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애쓰고 힘써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해도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면 잘못 말하는 것이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하지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디지만은 우리의 죄성, 연약성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성화는 매우 더디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대답은 옳지만은 그러나 그 대답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들은 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 십이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영어 성경들은 아예 끊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었고 그들이 번제를 드렸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래의 성경들은 아예 끊어서 번역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었고 그들이 번제를 드렸고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그들이 그렇게 바르게 고백은 바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4절에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은 모세 시대 이전에 문자가 있었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 시대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주전 1500년 경의 인물이니까 지금도 3500년, 주전 1500년 경에 문자가 있고 책을 쓸 수 있고 하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그것이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주전 2000년 때에 그런 고고학적인 유물들에서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대에 많이 발전.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 진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매우 영특하기 때문에 일찍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들이 철기 문화를 이루고 우리가 요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석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석기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마치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 가지고 비로소 이제 철을 다루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철을 다루었고 그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죠. 악기까지 사용하는 그런 문화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일찍부터 문화 이런 언어도 물론 있고 그것을 언어를 문자로 표현하는 그런 글도 매우 일찍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는 주전 2000년 아마 2500년인가 2000년대에 벌써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시대는 물론입니다. 물론 쓸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책을 기록하고 그것을 언약서라고 불렀습니다. 언약서, 언약의 책이다. 모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아래에서 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게 했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번제, 화목제 그런 제사에 대한 아직 제사의 제도가 정확하게 레위기에 처음 다섯 가지의 성문법으로 다섯 가지의 제사가 구체적으로 지시되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라고 이해됩니다. 속죄의 의미는 제사의 기본 의미고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온전히 제물을 다 번제는 여러분 아는 대로 재물을 다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은 조각을 다 내서 팔, 다리 다 조각을 내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상징했다. 속죄의 기본적인 의미와 더불어 온전한 헌신. 물론 우리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헌신의 재물이 되고 속죄의 재물이 되셨지만은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을 보이는, 교훈하는,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온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또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죄와 속죄의 의미는 기본이고 화목의 의미, 교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겨서 간격이 생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전에 같이 죄 없을 때와 같이 사이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게 되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화목입니다. 화목, 교제의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물론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이지만은 우리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속죄에 의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외면치 않고 또 멀리하라, 너 절로 가라, 죄인들은 나랑 가까이 교제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오너라, 오너라, 와서 나와 같이 교제하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런 교제의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제물에 번제물 화목제물의 피를 취해 반은 여러 그릇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다. 단에 뿌리고 속죄의 의미가 있고 반은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또 언약서를 가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습니다. 그 언약서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 앞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법의 내용을 기록한 책을 읽어주고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것은 옳은 고백이고 모세는 그 피를 취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치 언약식을 하듯이 언약을 맺듯이 주께서 이 속죄의 피 번제와 화목제로 말미암는 이 피 속죄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언약 백성입니다. 피로 맺어진, 속죄의 피로 맺어진 그들이 그냥 자신의 행위로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주께서 속죄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받으시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피가 귀한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죄인인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죄인은 가라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너라 오너라 잘 왔다 오너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바로 살아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그래야 착하지 착하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야지. 그럴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기웃겨 죄지은 잘못한 아기들이 엄마 아빠 눈치만 보면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자꾸 피해서 어디 숨으려고 하는 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품에 꽉 안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기쁘게 보시고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잘 왔다 오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너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께서 보이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서 언약의 피라고 부른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것이 상징적으로 여기에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이 어떤 형상인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보통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오게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형체는 아니시지만은 여기에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그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에 화해했다는 것이죠. 화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고 그들도 두려워서 얹힐 텐데 먹으면은요. 그렇죠. 편하지 않으면은 밥 먹으면 얹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니까 그 앞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고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었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12절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십계명 판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지 않습니까? 도덕법은 생활 지침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시는 그런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세오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모세오경 중에 십계명은 중요한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판도 만들어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와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돌판에다가 글을 기록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히브리어를 잘 쓰시는지 예? 히브리어로 아마 쓰실 터인데 히브리어로 쓰는 돌 쓰신 돌판을 내가 줄 터이니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수종자죠. 종자, 수종자, 조력자. 모세가 그의 조력자,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자, 아론과 나답 아비후 세 명의 아론의 두 아들과 아론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다 올라왔으니까 산 중턱쯤 올라왔을 것 같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그다음에 모세와 그 수종자 여호수아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왔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올라간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15절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 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금방 만난 것이 아니고 6일 동안 구름이 온 산을 가리워 있고 제 7일째 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예, 이제 올라오라는 거죠. 올라오라. 모세를 부르시니 그러니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시내산 꼭대기가 막 불이 온 산이 불이 타는 것 같은 맹렬한 불이 타는 것 같은 큰일 났다 산불이 났다 싶은 그런 불이 붙는 시내산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불이 붙어 있는데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모두들이 듣는데 음성을 듣고 모세가 예 하고 구름 속으로 그 불 가운데로 모세는 올라갔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40야 낮과 밤이란 말이죠. 40일 낮과 밤에 산을 꽃박 만 40일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면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왜 또 음식도 들지 않고 금식하면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시내산 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죠. 시내산 계시의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그들이 와서 음성으로 물론 십계명을 듣는 것도 놀랍고 모세를 불러서 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직접 받게 하신 건 놀랍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시하고 모세는 그 율법을 잘 귀담아 들어서 내려와서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으로 기록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이죠. 계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미 16장 10절에 아론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셨습니다. 출애굽기 맨 끝에 40장 34절에도 성막을 건립한 후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의어처럼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에도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중들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친다 그랬어요. 아마 멱살 잡고 한 대 주먹으로 쳤는지 쳤을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좀 노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이놈들 하듯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회막에 나타나시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의 그런 그 모습이었죠. 현현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불 가운데로 올라가서 40일 밤낮 거기에 있으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본장의 교훈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과 판단들 그 율례를 판단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판단들을 백성에게 고하였고 그것들을 책에 기록했고 그것은 언약서라고 불리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서 이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리가 약이라는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는가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책 성경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런 형태의 약속을 보이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책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참 가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는 성경을 천천금은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천천금은보다 금덩이 하나면 엄청 요새 금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금을 사모아서 금이 제일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금을 사모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천천금은보다 이 좋은 순금 많은 금의 그런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가치를 바로 아는 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치를 바로 아는 자는 아멘할 것입니다. 아멘이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언약서라는 이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알고 성경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십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다 그 말씀을 행하겠다고 두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행해야지 안 행하면 그것이 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과 모든 계명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그 모든 말씀을 다 내가 행해보겠나이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거기에 네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감하지 말라. 신약 성경도 맨 끝에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예, 가감하지 말라. 만일 여기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여기에서 빼면 내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천국 들어가는 걸 빼버리겠다. 그렇게 엄히 경계하셨어요. 가감하지 말라. 성경은 가감하는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가만히 두고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깨닫기를 원하는 주여 내가 다 못 깨달아서 그 성경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경의 그 충만한 지식에 내가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말씀을 다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될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이치지만은 성경에 성경을 우리가 다 행해야 된다는 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진리고 이치이지만은 문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또 물론 본문에는 그렇게는 나와 있잖아요. 그냥 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고만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행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 성경 읽어보면 모세오경의 민수기 읽어보면은 그들이 조금만 어려울 때 어찌하여 그래서 가데아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밤새도록 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모세를 치워버리고 우리가 장관 하나 뽑아서 돌아가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40일 정탐한 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황케 하는 벌을 내리신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죠.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후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돈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다 행하겠다 해놓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가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열왕시대 전체가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 또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못 지켜서 멸망하는 이거 제1,2계명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그들이 결국 우상 섬기다가 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죄의 첫 번째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물론 두 번째 쯤은 음란과 모든 싸움과 거짓과 그런 것들이 물론 다 들어갈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그것은 큰 죄입니다. 인간의 아주 병입니다. 병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멸망의 병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뿐입니다. 그렇죠. 현대적인 우상이니까 현대인의 우상은 자본주의든 자본주의가 아니든 다 마찬가지예요. 돈 사랑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자본주의를 옳다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니까 옳다는 것이지. 자유시장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나가서 자유롭게 내가 장사하고 옛날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자유롭게 내가 돈 그거 다 농사 지어서 농사 지은 거 갖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그것을 이득을 얻고 가서 고기 잡아서 가서 팔아서 이익을 얻고 장사해서 이익을 얻고 자유롭게 하는 거를 너무 통제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해야 그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기본적인 일이에요. 자유시장 경제가 옳다는 것뿐이지 돈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그래야 벌어지고 벌어지는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돌아보고 선한 일도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지. 중앙 통제를 해서 모든 거를 국가가 다 통제해가지고 다 해버리면은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경제가 망가져버립니다. 그것이 늘 말하지만 소련이 그렇고 중공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소련도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계속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이념으로 나가다가 그 경제가 안 되니까 그 개혁 개방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 소련이 붕괴돼서 저렇게 다 독립국가로 나뉘어져 버리고 러시아가 돼버렸습니까? 지금 그것은 경제가 망가지니까 그렇죠. 경제가 안 망가지면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중공은 왜 저렇게 자본주의를 택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먼저 필요하다. 우리가 무슨 뭐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그러다가 다 지금 굶어 죽고 망하게 생겼는데 일단은 좀 사람 살고 난 다음에 보자 그런 거죠. 물론 그들이 공산주의를 아직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체제가 돼 있지만은 말이죠.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돈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다 준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 준행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죄성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는 예, 그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말만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역사 전체를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민수기에 보면 행 못했습니다. 사사기 보면 못했습니다. 열왕기 다 읽어보면 그들이 결국 못해서 다 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1, 2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속량하신 속죄의 진리, 복음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 받고 죄씻음 받은 후에 그래도 이제도 법을 지켜야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죄만 신탕해 실컷 짓다가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 많이 지으면 그건 믿지도 않는 사람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천국 가는 도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후에 여전히 우리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인가 있는 그 말씀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우리가 도움을 힘입고 우리 자신을 늘 죽이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 이것이 성화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첨가한 것이고 셋째로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의 피의 절반을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의 나머지 절반을 백성에게 뿌리며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 그것이 바로 번제의 피고 번제물의 피고 화목제물의 피인데 번제물,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언약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속죄의 뜻이 있는 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 하나님 앞에서 예,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속죄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죄인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쳐다보는 순간 죽어 버릴 것입니다. 예.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실 것입니다. 쳐 버리실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감히 네가 내 앞에서 예 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고 쳐버리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속죄 때문에 언약의 피 때문에 피뿌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고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 속죄의 피, 언약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속죄의 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올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담대히 오늘도 그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을 더 순종해 보려고 다시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 속에 연약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다시 죄씻음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게 의인이에요. 이렇게 해야 의인이에요. 칠전팔기하는 게 의인이에요. 악인들은 죄짓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의인들은 예수의 피로 다시금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금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성화가 더디지만 어찌도 우리 속에 죄성이 그렇게 강한지 영양성이 강한지 때때로 넘어뜨리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겨야 돼.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피의 언약의 피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게 됩시다. 언약의 책인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책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것은 다 인간이 쓴 책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귀히 여겨야 돼. 책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 공부를 귀하게 여기고, 성경 강해를 귀하게 여기고, 예,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천천금은보다 가치 있게, 예, 늘 말하지만은 오늘 예배당 나오면 다 100만 원씩 다 그냥 공짜로 나눠줄 테니까 공짜 100만 원입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예배당이 메어지게 오겠지. 100만 원 달려고. 그러나 100만 원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성경이 오늘 여기에 공짜로 다 나눠줍니다. 성경 말씀 들으러 오십시오. 그러면은 안 오고 다 비어서 오늘은 이래서 못 간다. 난 놀러 간다. 어디 저 청평, 예, 양평, 어디 포천 어디로 가는가 다, 예, 강릉, 제주도 간다. 그러고 놀러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 예, 우리가 찾으러 와야겠습니다. 성경 말씀 듣기 위해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진행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주님과 화목한 줄을 믿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그 이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족한 종이 조금 증거하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언약책인 이 성경책을 귀히 여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피를 뿌려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의의가 되고, 그 피 공로를 의지하여 힘을 얻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